말이란 성정에서 나오매 사악함과 올바름이 분별되는 것이다. 어찌 차마 네모난 마음을 지니고서 말을 둥글게 하여 스스로 속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문장을 지을 때면 붓을 마음껏 휘둘러 두려워하거나 거리끼는 바가 없었다. 금강산에 은거하여 생을 마치고자 했던 유몽인이 어느 스님에게 보낸 글의 한 대목입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인 야담은 사대부 문인들에겐 하찮고 저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불렸던 유몽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모난 마음을 지니고서 말을 둥글게 하지 못했던 그는 자유분방한 기질과 열린 생각을 백성들에게 투사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새해도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좋네요. 자,
위에 읽어드린 바를 보니까 네. 유몽인 선생이 하신 말씀이 결국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생긴 대로 글을 쓴다. 생긴 대로 산다 이런 겁니다.
생긴 대로 논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럼요.
아니 여기서 생긴 대로라는 건 네네. 뭐 겉모습이나 뭐 네네. 얼굴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꼴이 생긴 대로.
아, 마음 그러니까 네모난 마음을 지니고서 둥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없다. 그치. 모난 마음을 가지고 둥글둥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네. 그 사람 마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유몽인 선생 얘기는.
맞아요.
둥글둥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둥글둥글하게 살고 네. 모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부딪히죠.
맞아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예.
뾰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찌르고.
남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예,
많이 그렇죠. 아파. 예. 얼굴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솔직한 유몽인 선생이 어우야담을 통해서
네.
이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마음을 전하면서
네.
양반들에게 우리도 좀 정신 차리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오후 4시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를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됩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우리 역사, 유몽인의 어우야담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감탄을 하게 되는데 유몽인 선생만큼 우리 역사상 뛰어난 이야기꾼도 드물지 않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재미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네.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도 또 예리해요.
맞아요.
또 유몽인이 직접 고을을 다스려봤기 때문에
네.
또 암행어사도 해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불편함이라든지 뭐 그 부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꼬집었죠.
오, 맞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광해군한테 글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왕이 돼 세자의 가정교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유성룡은 유몽인에게 100년 이래 우리나라 최고의 문장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좀 잘난 척도 하신 모양이에요. 잘나셨으니까. 유몽인의 스승 성은 선생님은 스스로 명문장이라 떠벌리기나 하고 댐댐이가 경솔하고 천박한 놈.
네.
그러면서 유몽인을 내쫓아버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작가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에게 스스로
시간방죠?
좀 오만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요. 유몽인이 이렇게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지만 좀 겸손하지 네.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이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었다고
어떤
그래요.
식이요?
내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의 네로라 하는 글쟁이들이 쓴 시가 벽에 주르륵 붙어 있었지.
네.
우리 선비의 글은 근데 하나도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시 한 수를 써서 턱 내놓으니까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종이를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내 글씨를 벽에 칼로 새기더라고. 아, 이 정도.
아, 좀 창피하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똑똑하시고 뭐 글 잘 쓰시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 이번에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말이죠.
네.
너무 잘난 사람들한테는 겸손함을 안 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 좀 균형이 맞죠. 이런 분이 겸손하기까지 해봐요.
더 재수없나?
그건 너무 퍼펙트하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또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번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술 더 뜨십니다. 하루는 어른 종이 학질에 걸려서 고생하길래 장난삼아 학질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뜻으로 시를 써서 내가 등에 붙여줬지. 그랬더니 금세 나아버리는 게 아닌가?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시를 베껴갔지. 뭐 듣자하니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아직도 내 시로 학질을 치료한다고 하더군. 내가 이런 사람일세.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가만히 있으셔도 멋있었을 텐데.
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는데 옆에서 네. 문인들이나 친구들이 듣고
네.
자기들의 그 수필집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놨던 모양이에요. 허균과 함께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불렸던 유몽인
네.
뛰어난 글솜씨로 출세의 길도 순탄했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고. 뜻밖의 암초도 만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내일 해드리고요. 이쯤에서 유몽인의 어우야담 펼쳐보겠습니다. 주제별로 읽는 어우야담. 오늘은 인물로 보는 역사입니다. 유몽이는 어우야담에서 왕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네.
거기에는 물론 유몽인의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몽인이 쓴 인물들에 대한 평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몽인의 인물 평전.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황희 정승이 기생한테 빠진 아들 녀석 때문에 무척 골머리를 앓았다거나 그리고 신숙주에게 파란 옷을 입은 수호신이 늘 따라다녔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어우야담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해요.
유몽인의 인물 평전에는 양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생도 있고 나무꾼도 있고 광대, 노비, 악사, 춘꾼도 있습니다.
네.
즉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유몽인의 관심 그리고 민중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그런 역사관도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럼 오늘의 퀴즈 선물 드리기 위해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3절로 불렸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황진이, 2번 매창.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여인은 유몽인의 어우야담에도 나오는 연인인데
네네.
여인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죠. 개성에서 유명한 개성에서 아름다운 세 가지 것. 서경덕, 박연폭포 그리고 그녀.
그녀구나.
그녀죠. 자, 그럼 유몽인이 들려주는 인물 이야기. 처음 만나볼 인물은 조선에서 제일 이상한 선비로 꼽혔던 바로 토정비결을 지은
우와.
토정 이지함입니다. 스스로 천한 사람의 일을 모두 겪어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남에게 매맞아 본 일만 없어 일찍이 토정은 이를 시험해보고자 했다. 하루는 민가에 뛰어들어가 부부 사이에 끼어앉으니 집주인이 크게 노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그가 늙었으므로 그냥 내쫓았다. 또 볼기를 맞는 형벌을 받고자 하여 일부러 관인의 앞길을 범했는데 관인이 노하여 태형을 가하려다가 그를 물끄러미 보고서는 그 형상이 기하여 그만두었다. 그가 부모를 장사 지내기 위해 장지를 점쳤더니 자손 중에 정승이 두 사람 나올 것이지만 막내 아들은 불길한 운수였다. 막내가 곧 그 자신이었는데 이지함은 자신이 그 재난을 감당할 것을 고집했다. 훗날 이산해와 이산보는 관직이 일품에 이르렀으나 이지함은 아들 때에 이르도록 운수가 사나워 현달하지 못했다. 일찍이 포천 현감을 지낼 때 배옷과 집신, 배 삿갓차림으로 부임하였다. 관아 사람이 음식을 올리자 한참을 쳐다보고는 젓가락도 대지 않고 말했다. 먹을 만한 것이 없구나. 아전이 뜰에 꿇어앉아 말했다. 이 고을에는 토산물이 없는지라 반상에 특별히 귀한 음식이 없습니다. 청컨대 다시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좋은 음식을 갖추어 올리니 또 한참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먹을 만한 것이 없구나. 아전이 두려움에 떨며 죄주기를 청하자 이지함이 말했다.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공공한 것은 모두들 먹고 마시는데 절제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음식 먹을 때 소반에 담아내는 것을 싫어한다. 하리에게 명하여 오곡을 섞어 밥을 짓고 밥 한 그릇과 시커먼 나물국 한 그릇을 삿갓 모자에 담아 올리게 했다. 다음 날 읍중에 품관들이 오자 말은 나물죽을 끓여서 그들에게 권하였다. 품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들어서 먹는데 입에 넣으면 곧 토했으나 이지함은 그 죽을 다 먹었다. 얼마 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유임을 간청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훗날 아산 현감을 지낼 적에 한 늙은 아전이 죄를 지었다. 이지함이 말하였다. 네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신분은 어린애처럼 철이 없구나. 그의 관을 벗기고 백발을 따서 어린애 모습으로 만들고는 그로하여금 벼루를 잡고 책상 앞에서 시중 들도록 하였다. 이지함이 죽으니 나이가 60세도 못 되었다. 이지함 선조의 묘소가 보령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속에 커다란 돌이 있어 묘지에 안산이 되었다. 풍수로 보면 길하지 않아 없애고자 했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지함이 말했다. 그것을 제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드디어 바다 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천척이 되도록 엮었다. 천척의 긴 막대를 그 돌의 사면에 묶고 이를 네 척의 큰 배에 연결했다. 조수가 크게 밀려와 돌이 물의 힘에 의해 떠오르자 드디어 돛을 펴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 줄을 풀어 바다에 빠뜨렸다. 그 기이한 지략의 출중함이 사람들의 생각 바뀌어서 대장이 되어 삼군을 통솔할 만했는데 끝내 낙척하여 죽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이지함은 유민들이 해진 옷을 입고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애통히 여겼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커다란 움집을 지어서 거처하게 하고는 그들에게 수공업 기술을 가르쳤다. 선비, 농사꾼, 장인, 장사치들을 대면하여 가르치거나 귀하대되고 일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각기 자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무능한 자에게는 볏짚을 주어서 집신을 삼도록 했다. 몸소 그 일의 성과를 따져 하루에 능히 열 켤레를 만들면 시장에다 집신을 팔게 하니 하루의 공력으로 쌀 한 마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익을 헤아려 옷을 만들게 하니 몇 개월 사이에 옷과 음식이 모두 넉넉해졌으나 고통을 이기지 못해 고하지도 않은 채 숨어버리는 자가 많이 있었다. 이로써 보건대 백성들의 삶은 나태함 때문에 굶주리게 되는 것임을 잘 알겠다. 비록 지치고 쇠약해서 100가지 일 가운데 하나도 할 수 없을지라도 스스로 집신을 삼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지함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일은 본받을 만하니 오묘하다 할 것이다.
와,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는 조선시대판 기인열전인 줄 알았어요.
기인이죠, 기인.
어떻게 솥을 머리에 쓰고 다니다가 거기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지, 배를 타고 소금산을 찾으러 가서 소금을 가득 싣고 돌아왔다거나 뭐 이런 기이한 행적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유몽인은 이지함을 아주 좋게 본 것 같아요.
유몽인이 이지함에게서 발견한 키워드는 바로 애민,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었던 사람이 이지함이라고 그래요.
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천을 했어요. 이제 이런 방식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볏짚으로 집신이라도 삼아라 이거죠.
아.
그래서 하루에 열 켤레를 삼으면 네네. 그거를 장에 팔면은 쌀 한 마리 나오니까. 그럼 한 마리면은 꽤 살잖아요.
그렇죠.
며칠 또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힘들어서 도망가는 사람 말고는 다 네.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 경제 사상가였죠.
오, 그렇네요.
그리고 이지함은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소금과 철을 생산해서 그 생산된 것들을 내다 팔아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다고 그래요.
와. 이렇게 보면 유몽이는 좀 특이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시습도 기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김시습도 아주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성가늠, 여기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오성가늠 아닙니다. 오성가늠의 네. 오성, 이항복, 조선시대 개그맨 박엽 이런 글들을 보면 유몽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짐작이 가거든요. 엄숙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틀에 갇혀서 답답한 선비가 아니고요. 파격적이고 가식이 없는 모습의 선비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회담을 보면 이 유몽인 선생도 조금 삐딱하기도 하고
네네.
좀 재밌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죠. 그 당시 네. 뭐 그런 야담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선비가 쓴다는 게 좀
네.
한가한 일로 여겨졌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몽이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네. 독특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닌 유몽인. 그래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도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자광입니다. 지모가 비상한 유자광이라는 제목의 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산군은 정사의 도리를 잃자 성희안과 유순정 등이 반정을 은밀히 논의하여 장차 거사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
대사를 일으키면서 유자광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역사를 뽑아 소매 속에 쇠 몽둥이를 넣고 유자광을 만나보도록 하면서 그에게 계측하였다.
유자광의 장모는 대비전의 시녀가 되었다. 유자광이 우리의 미리를 듣고 만약 들어가서 처자를 보겠다고 하면 즉시 쇠몽둥이로 쳐서 죽이거라. 처자를 보려 하지 않으면 거사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유자광을 찾아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반정의 거사에 관해 이야기하자 유자광은 크게 기뻐하며 안장을 급히 갖추고 출발하려고 했다. 역사는 그의 마음을 떠보려고 말했다.
위태로운 일이라서 생사를 기필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처자와 더불어 이별을 나누지 않으십니까?
유자광이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네. 대사를 도모하면은 아녀자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네.
그러고는 자신은 내실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시켜 커다란 유지를 가지고 따르도록 명한 뒤 출발하였다. 네 명의 대신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한 대신이 말했다.
군사를 나눔에 전령패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속히 판자를 쪼개 패를 만들도록 합시다.
유자강이 말하길
사정이 급박한데 판자를 쪼개 패를 만들 겨를이 어딨어?
하고는 즉시 유지를 조각내어 잘라 서명한 뒤 나누어 가졌다. 어떤 대신이 말했다.
취륵 같은 밤에 횃불이 없으니 속히 사람들에게 횃불 하나씩을 나눠주도록 합시다.
유자강이 말했다.
사정이 급박한데 횃불 묶을 겨를이 어딨어? 대문 문밖 사복시에 집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으니 횃불 하나로 이를 불사르면 대궐안이 온통 환해질 것이여.
그가 임기응변의 뛰어남이 이와 같았다. 거사가 이루어진 뒤 공을 논하여 분홍을 행할 때 조정에서 공신들로 하여금 구사를 스스로 뽑도록 했다. 유자강은 수은에 속했는데 남원에서 평소 자신을 업신여기거나 거만하게 굴며 몸을 낮추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뽑아 노비로 삼았다. 유자강은 일찍이 주연을 지날 때면 그 관사에서 제 영시를 많이 지었다. 전필제, 김종직의 문화에는 명사들이 많았다. 전필제가 유자강의 현판을 보더니 말하길
유자광인 어떤 놈이길래 감히 현판을 건단 말이냐?
하고는 하졸에게 명하여 현판을 부수어버리도록 했다. 유자강은 이에 몹시 원한을 품었다. 전필제가 노산을 위해 조의 제문을 짓고 그의 문인 김일손이 줄을 달았다. 유자강은 이 일을 폭로해 김일손 무리들을 거의 다 죽이고 이것이 끝나자 이미 죽은 전필제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신의 목을 베니 선비들 사이에는 이를 분하게 여기는 이론이 일었다. 이 일은 매개집에 실려있다. 이 사람도 사극에 자주 출연하는 악역 아닌가요?
사극에는 굉장히 악역으로 나오죠.
네.
조선 역사 500년 사상 희대의 변절자로 평가받는 유자강인데 사실 어우야담에서 평가하는 유자강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러니까요.
연산군 때 사실 이 유자강이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비사회의 이 살인들을 수많은 살인들
네.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데
와.
그 이후에는 연산군을 반대하는 중종반정에도 참여해서 하루아침에 연산군을 몰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자강을 이 앞에서 말한 그 김종직이
네네.
김종직이 이 유자강의 현판을 떼내고 유자강이 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숴버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조이제문을 김종직이 짓는단 말이에요.
네.
조이제문은 이제 중국의 초나라 때 항우가 그 의제라는 황제를 몰아내면서 벌어진 사건을 이 김종직이 추모를 한 건데 이것이 그 말하자면 단종을 몰아낸 수양대군을 비꼰 거라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산군이 이걸 보고 김종직과 그 제자들,
네.
살림 선비들을 한꺼번에 저 사활을 일으켜서 없애죠. 그러니까 선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 살림 선비들 입장에서 보면은 유자강이 아주 천하의 역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악당을 유몽이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 유몽이는
네,
유자광이 서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첩의 자식을
네네네.
서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얼 출신이라서 이 유자광이 크게 출세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략도
네.
뛰어나고 또 결단력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유자강이 가지고 있었던 울분과 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간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시각을 또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유몽이는 크게 자유롭게 이렇게 썼다 이거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요.
네, 자유로운 영혼이죠.
네. 유자강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인물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추노 OST 중에서 임재범이 부른 낙인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유몽인의 어우야담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몽인이 들려주는 인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우야담 판 달인 시리즈도 있습니다. 도술의 달인 전우치.
전우치, 이야.
와, 야생마 길들이기의 달인 천연스님. 그리고 귀신도 울고 간다는 악사 김은란과 하윤침. 양반한테 일침을 놓는 광대, 귀석 등등 달인 시리즈만 모아서 읽어드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유몽인이 여성을 보는 시각은 한마디로 희생이에요.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여성들이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기구한 운명으로 희생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이야, 대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앞서가시네요. 어우야담에 나오는 여인열전. 그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이분 빼놓고 가면 왠지 혼날 것 같죠? 명기 황진이 이야기입니다. 진이는 금강산이 천하 제일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맑은 유람을 하고자 했는데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당시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상가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람됨이 호탕하고 속기가 없어서 세속의 규범을 떠난 유람을 함께 할 만하였다. 진이가 조용히 이생에게 말하였다. 제가 듣기에 중국 사람도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선산을 지척에 두고도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우연히 선란과 짝하였으니 정이 신선의 유람을 하기에 좋습니다. 산이와 야복으로 빼어난 경물을 마음껏 찾아보고 돌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생에게 하인을 데려오지 말도록 하고 배옷차림에 초립을 쓰고 직접 양식을 짊어지게 하였다. 진이 자신은 소나무 겨우살이 풀로 만든 둥근 모자를 머리에 쓰고 칡배 적삼과 무명 치마를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서 따랐다. 금강산에 들어가 깊은 곳까지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다. 여러 절에서 걸식했는데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 중들에게 양식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생은 이를 허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산숲 먼 곳까지 두루 돌아다녔는데 기갈로 인해 초췌해져 예전의 용모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시골 유생 10여 명이 시내가 소나무 숲에 모여 연애를 벌이고 있었다. 진이가 그곳을 지나가다 절을 하니 유생이 여사장도 술을 마실 줄 아는가 하며 술을 권하니 진이가 사양하지 않았다. 이윽고 술잔을 잡고 노래를 부르니 노래소리가 맑고 높아서 그 음향이 숲과 골짜기를 울렸다. 여러 유생들이 매우 특이하게 여기고 술과 안주를 주니 진이가 말하였다. 처백에 종이 한 명 있는데 매우 굶주렸습니다. 남은 음식을 먹여도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이생을 불러 술과 고기를 주었다. 당시 양쪽 집안에서는 두 사람이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소식조차 듣지 못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어느 날 저녁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까만 얼굴로 돌아오니 이웃 사람들이 보고는 매우 놀랐다. 선정과 이사종은 가곡을 잘 불렀다.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송도에 갔는데 천수원 시내가에서 안장을 풀고 관을 벗어 배 위에 얹고서 누운 채로 가곡 두서너 곡을 큰 소리로 불렀다. 진이 또한 길을 가다가 천수원에서 말을 쉬고 있다가 그 노랫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는 말했다. 이 노랫가락이 매우 특이하니 평범한 촌사람의 천한 곡조가 아니다. 내 듣기에 서울에 풍류객 이사종이 있어 당대의 절창이라고 하던데 필시 이 사람일 것이다. 사람을 시켜 찾아보도록 했더니 과연 이사종이었다. 이에 자리를 옮겨 곁에 앉아서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이사종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와서 며칠을 머물게 하고는 말하였다. 마땅히 그대와 함께 6년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튿날 3년 동안 살림살이할 재물을 이사종의 집으로 모두 옮기고는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식을 돌보는 비용을 모두 자기가 마련하였다. 진이는 직접 비구를 착용하고 첩에 예를 다하며 이사종의 집에서도 조금도 돕지 못한 것이 3년이었다. 이사종이 진이 일가를 먹여 살리기를 진이가 이사종을 먹인 것과 똑같이 하여 갚아 또 3년이 되었다. 진이가 말하길 업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약속한 기일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는 작별을 하고 떠나갔다. 훗날 진이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되자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살면서 성품을 분방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소. 죽은 뒤에도 나를 산골짜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마땅히 큰 길가에 묻어주오. 지금 송도의 큰 길가에 진이의 묘가 있다. 임제가 평안도사가 되어 송도를 지나면서 진이의 묘에 충문을 지어 제사 지냈다가 끝내 조정의 비방을 입었다. 와, 황진이 굉장히 뭐 이쁘면서도 아주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남자가 봐도 좀 멋있죠.
정말 멋있죠. 이 자유인.
자유인. 맞아.
그렇죠?
예.
깨어있는 자유인. 열린 마음.
예.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한 6년 정도 삽시다.
그러니까.
아니 또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뒷바라지를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사종은 네. 부인이 있었던 남자였는데도 첩의 위치로 들어가서 네.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네. 그 자식을 먹여 살리고 부인한테도 그렇고 부모를 공양했다는 거잖아요.
거의 뭐 마인드 자체가 남자보다도 상남자야 상남자.
안드로메다급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네. 네.
그리고 또 6년 딱 지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죽을 때는
네.
황진이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은 그
묻지 말고 네. 그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네.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가 기생으로서 한 평생 잘 살아왔지만 네.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는 삶은 살지 못했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놔두라 그랬대요. 시체를. 아. 솔개가 뜯어먹고 개미가 뜯어먹게.
어머어머.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 저런 여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얻으라고 네. 한마디로 그 길거리 장을 지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네. 그럼 선배님은 남자시니까 이런 황진이 같은 스타일, 황진이 스타일 여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좋지만은
부담스럽죠.
뭐 부인이나 뭐 결혼 상대로는 좀 버겁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그 임재라는 또 멋진 네. 선비가 나옵니다만. 네네. 임지혜가 그 평안도사가 돼서 송도를 지나갈 때
네.
황진이 묘에 축문을 지어서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가
네.
나중에 이게 알려져서 이제 조정에서 그 평안도사를 삭탈 관직을 당하죠.
와 진짜.
예, 임지혜가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 죽고 나서 네네.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왜 오지랖 부리셔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왜 그러지 굳이 네, 안 해도 되면 그냥 네. 있지.
자기가 이제 호방한 어떤 선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아니 제가 불만 가진 거는 임재가 멋진 사람이고
네.
그 당시 양반 사회가 얼마나 이 꽁한 사회였던가
이런
게 일단은 불만이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그러니까요.
그 어떤 풍류인데 그것도.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임하시고 나서. 시간 되실 때 거기 가시지.
해도 되는 거 굳이.
가는 길에 또 아이고. 들린 게 좀 아쉽죠.
그렇죠. 그러면 유몽인이 들려주는 또 다른 여성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조선시대 나가수, 나는 가수다 아시죠? 예, 명창 석계 이야기입니다.
석계는 여성군 송인의 여종이다. 얼굴은 늙은 원숭이처럼 생겼고 눈은 좀대추나무로 만든 살같이 찢어졌다. 아이였을 때 지방에서 올라와 시종의 역에 충당되었다. 송인의 집안은 임금의 외척으로 세력 있는 부호였는지라 곱게 화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미인들이 갖추어 좌우에서 응대하고 있었는데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에 석계한테는 나무통을 머리에 이고 물 길어 오는 일을 시켰다. 석계는 우물에 가서 나무통을 우물 난간에 걸어놓고는 종일 노래만 불렀는데 그 노래가 곡조를 이루지 못해 나무꾼이나 나물 캐는 아녀자들이 부르는 노래 같았다. 그러다 날이 저물면 빈 통을 가지고 돌아왔다. 매를 맞아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다음 날 또 그와 같이 하였다. 또 나무를 캐오라고 광주리를 들려 교외로 내보냈더니 광주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작은 돌멩이를 많이 주워 모아놓고 노래 한 곡을 부르면 돌멩이 하나를 광주리에 집어넣었다. 광주리가 가득 채워지자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광주리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에 내던졌다. 가득 채웠다가 다시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두세 차례 반복하다 날이 저물면 빈 광주리를 가지고 돌아왔다. 매를 맞아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고 다음날 또 마찬가지였다. 여성군이 석계의 이야기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노래를 배우게 했다. 그러자 그녀의 노래는 장안에서 첫째 가는 절창이 되었는데 이는 근래 백여 년 동안 없었던 것이다. 석계는 수노인 안장에 비단 옷을 차려입고 날마다 권세 있고 귀한 사람들의 연회에 불려갔다. 전두로 받은 금과 비단이 집안에 쌓여 마침내 부자가 됐다. 아, 세상 만사가 모름지기 열심히 노력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석계의 노래만 그러하겠는가? 나태하게 지내며 굳은 마음을 세우지 못한다면 무슨 일인들 성취할 수 있겠는가? 난리 후 석계가 해주의 행제소에 갔는데 세력 있는 집안의 산의 종이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자 그를 관가에 아래어 죄를 다스리려 하다가 살해당했다. 그녀의 딸 옥생 또한 창에 능하여 지금 제일가는 명창이 되었다.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조선시대판
나가수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네요. 네.
이때부터 이렇게 오디션이 있었구나.
아메리칸스가 탤런트나 브리티시가 탤런트에 보면은 왜 폴 네. 포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 맞아. 인생 역전 드라마가 나오잖아. 네. 이거는 조선가 탤런트네.
그러니까 와 석계 이런 분이었구나.
야, 이 지금은 뭐 노래 재주가 있다 그러면 가수 학원도 등록시키고 오디션 네. 프로그램 나가고 뭐 기획사에 픽업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석계는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냈네요.
와, 네?
온갖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거는 지금 뭐. 말하자면 인간만세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바구니에 광주리에다가 돌을 가득 담고 네. 노래 한 곡 부를 때마다 빼냈다가 담았다가 이거를 두세 차례 반복하다가
지금도 이 방법대로 야. 이렇게 연습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네. 새로 발견하게 됩니다. 석계. 퀴즈 한번 내드리시죠.
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3절로 불렸던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황진이, 2번 매창.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이음이 부릅니다. 봄바람 끝에서.
유몽인의 인물 이야기 마지막 만나볼 인물은요. 지금도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한 인물. 소금보다 더 짜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구두쇠 영감. 바로 자린고비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게요. 백만장자 고비는 충주 사람이다. 성품이 인색하고 재화를 중히 여겨 재물을 간직하고 판매하는 것에 능해 수만에 이르는 재산을 모았다. 창고에 괴짝들을 봉하고 쪽지를 붙이는 것도 반드시 직접 하였고 싸락이나 겨처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청금처럼 중히 여겼다. 한 번은 멀리 갈 일이 있자 자신이 돌아올 날짜를 계산해 아내와 첩에게 양식을 내주는데 말과 돼까지 따져준 뒤 창고를 모두 봉하고 떠나려 했다. 모든 것을 다 봉하고 나서 길을 떠나면서 보니 밀가루 몇 되가 담겨있는 단지가 창고에 있었다. 갈 길이 바빠 그것을 창고에 넣을 겨를이 없는지라 자신의 얼굴로 밀가루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고는 말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 밀가루를 먹어 얼굴 도장에 흠집이 나면 그 죄가 죽어 마땅할 것이다.
돌아올 무렵 도중에 비를 만나 냇물을 건너지 못해 기약한 날보다 며칠이 늦어졌다. 아내와 첩은 양식이 다 떨어져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서로 상의하여 말했다.
아우,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아우 차라리 먹고 죽읍시다.
드디어 그 절반을 먹고 절반은 남겨 아내가 엉덩이로 밀가루에 도장을 찍었다. 고비는 돌아오자 창고에 봉해둔 것은 살펴볼 겨를도 없이 먼저 밀가루 단지부터 살폈다. 좌우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다.
내 수염이 이처럼 꼬부라졌느냐? 내 입이 옆으로 째지지 않고 위아래로 찢어졌느냐? 내 코가 입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이 필시 밀가루를 훔쳐먹은 것이었다.
그러고는 몽둥이를 꺼내들고 아내와 첩을 때렸다. 고비가 늙은 뒤에 마을 사람이 치부하는 술책을 배우기를 청하자 고비가 말했다.
아무 날 성 위에 있는 솔숲 사이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그러면 내 가르쳐드리겠소.
마을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준비해 장막을 펼쳐놓고 그를 기다렸다. 고비가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고비에게 절을 하고 물었다. 고비가 보니 성 위에 소나무 한 가지가 멀리 성 밖으로 뻗어있는데 그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마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붙잡고 몸을 늘어뜨린 다음 한 손은 놓고 한 손만으로 가지를 붙잡게 한 뒤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말했다.
재물 지키기를 그 손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 같이 하면 충분할 것일세.
그러고는 한마디 말도 더 하지 않고 가버렸다. 자린 고비. 네. 저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자린, 자린은 인색한 마음씨라는 뜻이고요. 고비는 진짜 이름이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예, 어쨌든 배가 고파서 가족들이 참다 참다 못해 밀가루를 먹었기로 써니 그렇다고 몽둥이로 때리다니. 아우, 이분 너무 자린고비다. 너무하네. 이분 자린고비야. 아우.
심했죠, 그건
너무
좀.
심해. 해도
우리가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네.
그 배울 점도 분명히 있어요. 자린고비가 부자 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그렇네요. 네,
꼭 지고 놓지 말라고. 요즘처럼 풍요와 낭비가 가득한 세상에 새겨둘 만한 말 맞긴 하죠.
그렇네요. 사실 자린고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왜 단 한 푼도 안 풀고 그냥 혼자서 꼭 쥐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니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니까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도 하고 그랬으면 자린고비도 인색한 구두쇠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을 텐데 네. 아쉽네요.
이 사실 자린고비가 최초의 한류예요.
오.
자린고비의 구두쇠 방법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스크루지 영감한테 전수가 되거든요.
맞아,
되거든요.
맞아. 못해, 못해 한류네.
자, 어쨌든 이 어우야담을 읽고 들으면서
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참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았던 이런 분배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2일 목요일 제목 진짜 선비의 조건 어엿한 선비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글 잘 짓기로 소문났다는 유몽인 요즘으로 치면 온갖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회 지도층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엘리트 치고는 좀 독특하다 하긴 은근히 황진이 멋있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보긴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한마디들을 보면 허걱할 때가 많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 곁에서 3년상을 지내는 게 도리이건만. 거기다 대고 3년상 하느라 제대로 못 먹어 굶어 죽은 이야기면 일찍 과부가 된 청산과부를 위해 몰래 선비보쌈하는 이야기며 그리고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충절에 대해서까지 의심을 하다니 에헴 하며 수염 쓰다듬는 분들이 보셨다면 분명히 펄쩍 뛰었을 거다. 이 무슨 불경스러운 이야기란 말인가 이러면서 권위와 허식에서 벗어난 파격,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을 보는 시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유몽인 같은 선비, 유몽인 같은 사회지도층, 21세기 어우야담을 써줄 사람은 어디 없는 걸까?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회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학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드리고요.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베개에서 2주의 고전 어우야담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송도 3절의 하나
네.
이 여성의 이름은 바로 황진이죠 황진이
황진이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 끝난 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네, 클론의 사랑과 영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의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